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리브가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윤혜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인입니다.
두 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며칠 전 저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시간을 가졌는데요.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결혼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두 분이서 한 것인데 결코 두 사람만의 일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니에게는 친정 부모님이 있고 아버지에게도 부모님이 있잖아요. 전혀 몰랐던 사이에서 가까운 친족이 될 수 있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한 걸 보면 결혼을 기념하는 날은 부모님과 가족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날인 것이죠.
맞아요. 결혼기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무언가 중요한 날을 기념해서 매 그날을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남조선에는 국가적으로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도 있고요. 해방되었던 광복절도 있어요.
북조선에서는 설 명절과 태양절,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이 있어요.
네, 이렇게 기념일들을 통해서 나라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에 대해 기념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배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던 사람들이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왔네요.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라면 상당히 큰 돌이었을 텐데 지파의 지도자들은 힘도 세야 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쟁을 해야 하니 지도자를 뽑을 때 무리도 좋고 통솔도 잘해야겠지만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무거운 돌들을 그지 요단강 한가운데 가져왔을까요?
사람들은 아무리 좋고 신나고 기쁜 일이 있더라도 금방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불평불만을 시작했죠. 심지어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려고 한다는 말까지 하면서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잊지 말라고 증거를 남겨놓으시는 거군요.
왠지 결혼 반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남조선에서는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끼죠. 반지를 보고 결혼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그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아, 돌덩이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게 하셨네요.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에서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요단강 안에도 기념하는 돌을 세웠네요. 그런데 그 뒤 요단강 안에까지 돌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셨던 일들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물이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도 읽어봐 주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 동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구원하세요. 발람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나귀도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속의 생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요단강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셨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강 한가운데 돌 12개를 세우게 하셨어요.
가끔 이런 기적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과학의 테두리 안에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학은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고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기도 하죠. 하지만 과학이 설명하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다시 요단강가로 돌아가 볼게요. 일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니 물이 멈췄고 제사장들은 요단강의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계속 서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서 있을 동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강을 건넜어요. 이 사람들은 약 4만 명가량인데요. 이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선발대로 싸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건넜어요.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간 뒤에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들이 다 건너오는 동안 여호수아는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요단강의 물살이 빠르게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휩쓸려가서 위험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엄청 긴장됐을 것 같아요. 모두 건너온 것을 본 여호수아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겠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번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에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날의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 때 수긍하지 못했던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취임식을 해주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호수아는 성경 안에서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의 눈이라는 것 외에는 가족에 대한 다른 소개가 없어요. 지파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가족들에 대해 말이 나왔을 텐데 없거든요. 자식을 얻었다거나 부인이 있다는 말도 나오지 않고요.
역대상 7장 20절에서 29절까지에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서와 관계된 부분은 별로 없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땅들과 족보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브라임의 아들은 스딜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엘루아다요. 그 아들은 다하시요.
그 아들은 사바시요. 그 아들은 스딜라며 저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더니 저희가 가드 토인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 아비 에브라임이 위하여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와서 위로하였더라.
그 후에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하였더니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니 저가 아래 윗 베호론과 우센 세라를 세웠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멜라요. 그 아들은 다하니요.
그 아들은 라단이요. 그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 아들은 일리사마요.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산업과 거처는 베델과 그 향리요. 동에는 나하라니요. 서에는 게셀과 그 향리며 또 세겜과 그 향리니 아사와 그 향리까지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경에 가까운 빗수안과 그 향리와 다나이까 그 향리와 무기떠와 그 향리와 돌과 그 향리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 지도자인데도 딱 한 절만 나오고 끝나네요. 에브라임 지파의 다른 이들은 아들과 딸의 이름도 나오고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까지 나오는데 말이죠.
성경이 그래서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도자들의 공적에 대해 존경하거나 칭찬을 할 순 있지만 숭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집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하나님이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본인들은 가려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한다고 하면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행한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었다 하여.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호메라 하더라.
성박 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던 중 앉은뱅이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앉은뱅이를 지켜보니까 그의 안에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앉은뱅이를 향해 치유를 선포했죠. 그랬더니 곧바로 안진뱅이가 낳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르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며 경배하려고 했어요. 르스드라 사람들은 로마의 신들을 믿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했던 일은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르스드라 사람들은 황소와 화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이것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서 옷을 찢고 르스드라 사람들이 제사하려는 것을 막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겠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답니다. 북조선에 있는 신자 여러분에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일을 맡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북조선 신자들과 저희가 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시켜서 제사장들도 요단강에서 나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던 제사장들은 그제서야 요단강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건너편 땅을 발로밟자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장막을 세웠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바닥에서 집어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길갈에 세운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요단강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안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은 사람에 대해 표현할 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가 많이 있죠.
저 요단강 건너편에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베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가사가 너무 좋네요. 예루살렘 새 집이란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을 말하는 것이겠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지나 천국에 가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표현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봐도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을지도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니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후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가장 먼저 강을 건넜던 세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인데요. 이들은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지파들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세 지파에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고 가축도 많았어요.
아이가 많고 가축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전쟁을 할 때는 그것이 적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지파는 자신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된 모세는 실망을 하며 그들을 꾸짖었어요.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하러 갈 텐데 너희들은 이곳에서 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어째서 모른 척한단 말이냐?
모세시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어린 아이와 양떼와 아내와 모든 가축들만 이곳 성읍에 머물게 해주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내들은 전부 요단강을 건너가 싸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은 누구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돌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으로 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즉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전쟁 전에 하다니 대단한 것 같아요. 할례를 받으면 아파서 전략이 약해지기 쉽잖아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났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아마 이들은 할례를 받아서 전쟁하기 어렵지만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서 할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나라를 새롭게 세울 준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것은 아주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두고 있던 요단강처럼 도저히 건널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없으니 넘어갈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요단강과 같은 문제는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겨낼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배워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이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한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도 함께해요. 북조선 신자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잘 지냈죠?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금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눠줄래요?
저는 최근에 제가 요즘 이제 수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최근에 이제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제 금식을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녁에. 많이 갈등했습니다.
힘들죠.
네, 금식은 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미수자매님은요?
네, 저도 아마 최근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고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소실적인 40일 금식 하고 싶었으나 못했어요. 그래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 담아서 신방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교회에서 백예연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140년 전에 황무하고 황폐한 우리 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각해 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됨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서로 적대시 여겼던 북조선과 남조선에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민족을 위해 이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선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북조선과 남조선에 하나됨의 영을 부어주셔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자유롭게 말씀과 복음을 들으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절망과 어둠, 고통 가운데 외롭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신방예배 가운데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세요.
아멘.
언약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미수자매님, 예언자매님이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말씀.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네요.
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금식하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겁니다.
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픈 너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그 광야로 나가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성령이 임하시면 시험도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성령님이 예수님을 시험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놀라워요.
목사님, 저도 좀 많이 놀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세상에서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네요?
아,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성령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항상 형통하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는데 정작 성령님은 그런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히려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바로 공생애의 시작이 아니라 이 사탄의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 녹아들어서 살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성령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들로만 가득 채우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정말 이야기 잘해줬어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들이 나에게 몰려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것을 쫓아가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군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북조선 우리 성도님들, 신자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보니 성령의 충만함의 유익을 잘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유익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볼 수가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라는 건데요. 또한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던 까닭에 배가 고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것이 배고픔을 채우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으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배가 많이 고프셨을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요.
이때 사탄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유혹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뭘 고민해.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니까. 그래서 너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네요.
네.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교묘한지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창세기에서 사탄은 사람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이게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보이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얼른 먹어봐.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아, 그렇게 유혹했나요? 맞아요.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이렇게 달콤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력 다짐으로 막 협박을 하고 인상 쓰면서 야, 이거 먹어!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더 교활한 거네요.
네, 맞아요.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냥 뒀다가 뭐할래?
맞아.
그냥 이 돌이 떡이 되도록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은근히 유혹하잖아요.
네.
그거 왜 안 먹느냐? 너의 능력을 활용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거부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거부하셨어요.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뭔가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으니까 이걸 잘 사용해서 먹으면 배고픔을 없앨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 배고픈데 안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죠. 우리는 일단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반대로 거부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사탄의 유혹이니까 거부하신 거예요.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두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입니다. 아담은 사탄의 말에 순종을 해서 산악과를 먹었어요.
사단에게 순종하는 건지도 모르고 순종을 한 거네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신 거고요.
네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하진 않는다. 그래서 거부를 하셨네요.
사탄의 말에 순종하기 싫으셨던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워주기 위한 것이 사실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배고픔을 채울 수 있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아셨던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와,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언자매님.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다닐 때 적당히 하지. 왜 저렇게 광신도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 그 이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보다 더 넘치는 것이라는 거군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적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말할 때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를 기적이라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은 안 아파요. 이런 걸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아, 두 분이 너무나 이야기를 잘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수준,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아픔이 사라지는 정도의 그런 기적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병도 고쳐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도 잠잠해졌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찾아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와, 미소자매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이제 교독해 주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일마다 범사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책 한 권을 읽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모세에게 명령한 것 지켜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정이 괴롭거나 찹찹한 분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시기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뭘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하셨어요.
맞아요. 모세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의 인생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참 든든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군요.
아멘이에요. 그저 우리 병이 낫고 안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놀라운 은혜예요. 축복이라는 것이고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씀이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우리 미수자매님이 좀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구원의 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목사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고요. 멸망의 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요, 돈 많이 벌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철학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밥 잘 먹는다고 구원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는 길은요. 그 길은요.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죠. 죽지 않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지요. 일단 내가 먹고 내가 오래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먹는 일에,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신자분들, 예언자매, 미수자매님,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은요, 우리 자유롭게 넉넉하게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이 곧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정말 와닿았는데요.
아, 그래, 어떡해요?
저희가 늘 세상에서 선택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탄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탄의 유혹이 있고 또 사탄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맞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광야 가운데서도 그 이제 사탄 마귀의 극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해서 대적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갈 때 말씀만 굳게 잡고 생명의 길 되고 진리 대신 말씀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의 모든 유혹을 온전히 대적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에 있다는 걸 예. 늘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맞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아까 우리 연재미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범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우리 미수자매님은요?
저는 약간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좀
생각?
개인적인 것에서 개인적인 것에 항상 초점을 맞추고 그걸 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원하고 욕망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거는 많은 걸 욕망하고 또 원하고 그러다 보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것이 즉 사단이 들리고 사탄이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잘 물리치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안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말이 가장 저도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진리를 알면 제가 쉽게 뭐 사탄에 유혹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이어서 네, 더 와닿고 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계속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정말로 자유케 하시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한계의 상황을 느끼고 경험하거든요. 그때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도와주시는 그 누군가의 그분이 있는데 그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진리 말씀 따라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함께
네.
나아가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도 하시고 또한 없이도 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먹어도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죽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주리신 예수님 앞에 사단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기에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시험이 올 때 예수님과 같이 타협하지 않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그리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또한 저까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조선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의 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 북조선 교회 평양의 예루살렘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하나님 북조선 교회들의 회복을 시켜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시켜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북조선 백성들을 찾아주시고 계속 부흥하는 북조선 신자들과 손잡고 예배드리는 언젠가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조선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북조선 백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속에 혹여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억압과 구타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에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